대낮처럼 내 품종을 밝히시리라. 주님 앞에 고요히 머물며 그분을 구대하여라. 제 길에서 성공을 거두는 자 때문에, 음모를 실행에 옮기는 사람 때문에 격분하지 마라. 노여움을 그치고 성을 가라앉혀라. 격분하지 마라. 악을 저지를 뿐이다. 악을 저지르는 자들은 불의죄에 뽑히고 주님께 희망을 두는 이들은 땅을 차지하지라. 아멘. 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 이건 교리하고 상관없는 말인데, 제가 그 라디오를 듣다가 들은 얘기인데, 어떤 부인이 만연한 시집갈 나이가 된 딸을 붙들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니네 아버지처럼 참 좋은 훌륭한 그런 남편을 만나야 될 텐데, 너희 아버지는 나에게도 정말 정말 잘해준 훌륭한 남편이었고, 또 너희들에게도 정말 훌륭한 아버지였다. 만약에 네가 배우자를 얻거든 아버지 같은 사람으로 하고 결혼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말 끝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다시 태어난다 해도 내 아버지랑 결혼할 거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관연한, 듣고 있던 관연한 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아버지는요?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예, 아버지가 그렇게 희생적으로 남편과 아버지의 역할을 잘 했는데 다음에 태어나면 또 당신하고 살고 싶겠냐 그런 뜻이겠죠, 그죠? 그래요.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어떤 때 보면 정말 너무 허무한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참 인간 목숨이 참 모질구나, 참 저렇게 목숨이 끝까지 붙어있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참 신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을 주신 하느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1과 2과를 했고요, 이번주에는 3과 하느님을 믿음, 거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누구를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이와 더불어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믿고 있는 그분이 과연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더군다나 나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 분이신가, 그런 것을 알고 또 받아들이고 깨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기는 믿는데 누구를 믿느냐? 바로 하느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미리 좀 읽어보니까 상당히 좀 어렵게 쓰여 있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가톨릭의 교리는 철학을 중심으로 해서,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신학적인 언어들을 통해 가지고 교리를 엮어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말 그 자체를 이해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참 우리가 흔히 안 쓰는 언어들을 쓰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생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을 대하면서 한결 마음이 가벼운 것은 예비자 교리할 때 예비자들한테 설명할 때는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그런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학교에서 가르쳐 본 적도 없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교리에 나오는 내용이나 이런 것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면 어떤 때는 그 사람들이 너무 허무맹랑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난처할 때가 많은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고 견진을 받고 나름대로 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심전심으로 전해지는 것도 있고, 또 분명하게 말로 표현이 안 돼도 느낌으로 말씀을 드리면 느낌으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제 3과 하느님을 믿음, 거기에 대해서 그 작은 박스 안에 그, 나오는 그 내용이 글씨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계시로서 인간에게 말씀하시고 당신과 친교를 이루도록 부르신다. 이러한 초대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 인간은 신앙으로 온전히 자신의 지성과 의지를 하느님께 복종시킨다. 계시하시는 하느님께 존재 전체로 동의하는 것이다. 상당히 어려운 말인데 중요한 골자는 이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건 뭘까? 믿음이라는 건 뭘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응답이라는 게 뭘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세례를 받고 성당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이 응답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사회생활을, 그러니까 성당 안에서의 삶뿐만이 아니고 바깥에 나가서 살 때도 내가 천주교 세례를 받았고 내가 천주교 신자라는 사실을 의식하면서 그 주님의 뜻에 맞춰서 살려고 애쓰는 것, 그렇게 노력하는 것, 그것 자체가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느님을 믿으면서 첫 번째 항목은 신앙의 복종입니다. 복종. 자, 그러면 제가 읽겠습니다.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그것은 우선 하느님의 계시를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복종이다. 믿음에는 이성과 의지 또는 마음이 작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우스팅 성인은 믿기 위해서 이해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 어떻게 보면 말장난 같은 그런 내용인데 사실은 우리가 뭔가를 믿으려면 어떤 우리의 지성이 혹은 우리의 이성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너무 호무맹랑하고 내가 동의할 수 없는 그런 대상을 믿으라고 막무가내로 믿으라고 한다고 믿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믿기 위해서는 그것을 이해해야 되고 또 그것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믿어야지만 이해가 됩니다. 그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자면 우리의 성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체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면서 빵을 떼어 나눠주시면서 너희는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말씀하셨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지만 지금은 매 미사 때마다 빵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예 맞죠. 그거는 우리가 교리로 배웠고 실제로 내가 매 미사 때마다 성체를 모시고 그 성체는 바로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별 무리가 없어요. 그런데 신자가 아닌 사람에게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게 예수님의 몸이다 그러면 무슨 소리냐, 무슨 헛소리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는 처음에 교리를 통해서 하느님을 이해했고 어쩌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었고 그래서 예 믿습니다 하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동의했고 동의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 그게 왜 성체라고 그러는, 성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런 걸 이해하면서 믿게 되었고 믿으니까 또 그걸 이해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과 이해한다는 것은 서로 이렇게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를 못하면 믿을 수가 없는 거고 또 믿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잘 제대로 이해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을 믿는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해한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요. 그래서 늘 같이 붙어 가야 되는 것인데 특별히 우리는 어떤 것을 알려고 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할 때 우선 지성의 역할이 있습니다. 지성, 어떤 지적인 능력 혹은 이성, 이성의 능력을 통해서 무엇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감성입니다. 감성은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거. 우리 천주교와 개신교의 아주 그 가장 큰 차이는 개신교에는 좀 감성적인 면이 많아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뭘 설명해서 이해시키려고 하기보다는 뭐 사람들을 좀 약간 좀 들뜨게 만들고 흥분시켜가지고 또 막 성가 부르고 뭐 뭘 치고 뭐 하여튼 좀 시끄럽게 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좀 들뜨게 하고 감성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천주교는 또 그에 반해서 감성적인 부분은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모처럼 말이야 무슨 성령 기도회라든지 무슨 단체로 뭐 피정할 때 보면 신부님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본당에 와서 애를 먹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대답을 안 해요. 대답을 뭘 물어봐도 거의 대답을 안 해요. 근데 거기에 비하면 개신교 신자들은 뭐 목사님이 뭐 자기네들 이해도 못해서 사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말씀하시는 그 목사님도 이해 못하고 하는 얘기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 끝나면 뭐래요? 아멘! 아멘! 한다고. 근데 그게 사실 되게 어떤 때는 우습게 보여요. 저도 뭐 하는 건가? 그런데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대방에서 이렇게 응답을 해줄 때, 이렇게 뭐랄까, 추임새를 넣어주는 것처럼 이렇게 넣어줄 때 굉장히 탄력을 받아요. 그래서 이야기하기가 훨씬 더 편해지고, 막 막히다가도 그 말이 안 막히고 그냥 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요. 그래서 자꾸 목사님들이 아멘 하세요, 아멘! 막 이렇게 떠드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런 이유인데, 그에 비하면 천주교 신자들은 그걸 잘 알아요. 뭐, 좀 뭐 이렇게 손 올리고 뭐 율동 좀 시키면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천주교 신자와 개신교 신자를 좀 장점만 골라가지고 반으로 딱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럼 참 좋을 것 같은데, 천주교 신자들은 너무 이성적이고 냉랭하고, 개신교 신자들은 또 이성이 너무 부족하고, 너무 감성적인데 치우쳐. 그러다 보니까 자기 흙나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할 땐 열심히 하는데, 어떤 인간적인 문제 때문에 한번 팩 돌아져버리면, 이건 수습이 안 돼. 왜? 그 사람은 이성적으로 신앙을 믿은 게 아니라 감성적으로 믿었는데, 그 감성에 상처를 입었어.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걸 되돌아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은 이성적인 부분도 있고 감성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감성과 이성이 조화를 이룰 때에 제대로 잘 받아들일 수가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의지입니다. 의지. 무슨 얘기냐. 이 의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질적으로 게을러요. 게을러. 귀찮아요. 귀찮아. 그것이 좀 심한 사람이 있고 덜 심한 사람이 있는데, 귀찮은 걸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성당에 나오는 것도 귀찮아. 기도하는 것도 귀찮고, 자기에게 어떤 다급한 일이 생기거나 뭐 어떤 뭐 위험이 있거나 어떤 위기 앞에서는 그때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요것만 꼭 들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간절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막 몸이 들떠가지고 막 하는데, 그게 다 들어지고 얼마의 세월이 흐르면서 딱 지나면은 그 다음에 귀찮아지는, 한사가 귀찮아진다. 사실 어떤 의미로 본다면 우리 신앙이라는 것도 의지력으로, 의지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지력도 필요한 거예요. 또 의지력이 작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실천입니다. 실천. 의지가 있어야지만 실천이 되는 거지, 의지력이 없는 사람은 실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열심한 사람들 보면, 열심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인내하고 근면하고 성실하다는 거예요.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 그리고 인내심이 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고 흔들리지 않고 깊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이성과 또 감성과 또 의지력이 다 같이 함께 조화를 이룰 때 중요한 것인데, 그 중에 이제 하느님을 믿는 데 있어서 첫 번째가 복종입니다. 복종. 복종. 우리는 복종과 맹종을 구분해야 되는데, 복종과 맹종. 복종은 자신이 나름대로 다 깨닫고 알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권위에 스스로 자기가 동의를 하는 것이고, 맹종은 무조건 옳든지 그르든지 그런 자기의 어떤 판단 없이 무조건 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복종입니다. 복종. 그래서 우리가 그 복종이라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참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복종은 순종이라는 다른 말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순종, 순명,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순명. 아, 글쎄요. 뭐 다른 결론을 내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2000년 천주교회가 그래도 여러 가지 역경과 시련과 또 여러 가지 위기를 겪으면서도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신앙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은 바로 순명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때는 우리 순명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순명을 목숨처럼 그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속한 사제들과 수도자들입니다. 그래서 물론 뭐 우리 교우들도 물론 하느님께 순명하고 또 본당 신부에게 순명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지만, 더욱더 그 순명의 모범을 보여야 되는 당사자들은 바로 사제들입니다. 그래서 사제들은 주교님이 이쪽으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물론 어떤 자기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어떤 사정이 있으면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이야기까지 하지 않는 것은 그거는 좀 비겁한 거고, 이야기를 다 충분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교님께서 결정을 내리시면 그 결정에 대해서는 결코 토를 달아서는 안 되고 거기에 대해서 순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가톨릭을 지켜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글쎄,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오클랜드 교구의 새 교구장님이 탄생하셨는데, 거기에 주교님들이 정확하게는 아니셨지만 열 몇 분이 오셨고, 다른 교구에서도 오시고, 사노세, 오클랜드, 샌프란시스코, 그 사제들만 해도 한 300여 명, 250명, 300명 정도 이렇게 쭉 모여와서 미사를 봉헌했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뭐, 가톨릭의 신부들이 없느니, 뭐, 교세가 줄어드느니, 뭐, 어쩌느니 해도, 그래도 대단하구나. 이렇게 많은 주교님들과 사제들이 이렇게 이런 주교 한 분이 탄생하는 이 모임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참 일치와 그리고 가톨릭의 그 공본된 사도로부터 내려오는 그 신앙을 대변해 주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흐뭇한 생각과 더불어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엄숙한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가톨릭은 그냥 어디 한두 본당 뭐 흥해가지고 거기 신자가 많고 적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교회가 서로 일치하고 서로 화합하고 그런 모습이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참다운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핵심은 서로가 순명이라고 하는, 복종이라고 하는 것에 이렇게 일치를 이루고 거기에 협력하기 때문에 이렇게 화합을 이룰 수 있고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본보기, 우리는 이 교리서에는 두 분을 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 또 한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아브라함,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 나오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런 믿음의 조상인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하느님의 그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그 늙은 나이에도 고향과 아비 집을 떠나서 주님께서 가라고 한 먼 길을 서슴없이 떠났던 그런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늙음하게 가진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물론 때적으로 굉장히 갈등이 많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하느님께 제물로 기꺼이 바치려고 했던,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은 믿음의 본보기가 되었다는 것이고, 무엇이 믿음인가, 그 결국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뭘로 보여줬어요?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순명. 그걸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고 보여줄 수 있었지요.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은 마리아입니다. 신약의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갖게 되었고, 그랬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너는 이제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아들이 구세주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 황당한 현실을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나름대로 변명을 합니다. 변명이라기보다는 의문을 제기하죠. 이 몸은 처녀입니다. 저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염려하지 말아라. 하늘의 지극히 높은 분의 힘이 너에게 내려오시고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랬을 때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구세주를 세상에 잉태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죠. 한 연약한 여인의 믿음이 구세주를 세상에 탄생시키는 그런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죠. 이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꼭 남자만의 전유물도 아니고, 여자의 전유물도 아니고, 오직 믿는 사람, 그 믿음은 하느님께 대한 순명이고, 하느님께서 알려주신 계시에 대한 순명이고, 하느님의 뜻에 대한 순명이고, 그랬을 때 그것이 참 믿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사람을 믿음의 본보기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무엇을 믿음과 누구를 믿느냐 하는 이것인데, 이 이야기도 조금은 좀 지루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냥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하다 보면 전능하신 천주 성부 하늘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나이다, 또 모든 성인의 통공과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사람을 믿나이다 이렇게 되었어요. 그 사도신경에 보면 또 요즘 우리가 하고 있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이 신경에 의하면 성부인 하느님을 믿고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믿는다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첫머리에서는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말했으나 여기에서는 누구를 믿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누구를 믿는다는 것은 인격적인 일로서 자신을 송두리째 내맡기는 행위이다. 하느님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하느님께 온전히 귀의하는 것이다. 이로써 하느님은 나의 모든 것, 나의 전부가 되신다. 예, 여기서 인격적이다라는 게 매우 중요한데, 그거에 대한 설명은 다음에 나옵니다. 신앙은 삶, 나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 신앙은 인격적이며 개인적이다. 누가 나를 대신해서 믿을 수는 없다.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개인적이다라는 말은 여러분들 알아들으시겠죠? 하느님은 한 분이시지만, 물론 하느님이 여러분 전체를 다 사랑하시지만, 나로 봤을 때는 나와 하느님이 1대1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을 대할 때에 비교를 합니다. 얘는 이렇고, 쟤는 저렇고, 얘는 A학점이고, 쟤는 B학점이고, 이렇게 항상 뭘 비교를 하고, 또 말하자면 각자의 고유성에 따라서 내가 막 이렇게 특성대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느님은 결코 비교를 안 하세요. 나라는 사람은 나라는 존재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고, 내가 옆에 있는 사람과 대치될 수가 없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로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느님 앞에는 필요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또 뭐 어떤 얼굴이면 어떤 얼굴인 대로, 성격이 어떤 대로, 각자가 다 소중한 거예요. 각자가. 그리고 각자가 바라봤을 때 하느님은 한 분이세요. 그래서 하느님은 누구나 다, 누구나와 다 1대1의 관계를 맺고 계신다. 1대1의 관계. 근데 하느님이 우리와 1대1의 관계를 맺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됐을 때, 내가 알게 됐을 때, 하느님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 엄마예요? 내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나예요. 나. 물론 그걸 뭐 이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원래 인간이 이기적인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이 보시기에는 각 한 사람이 소중한 거지, 뭘 잘해서 소중한 것도 아니고 잘나서 소중한 것도 아니고 많이 알아서 소중한 것도 아니에요. 그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파티나 어떤 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가면 어떤 사람은 되게 방무어해져요. 허구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네 왔어요?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이거 왜 그래요? 그 사람이 상대를 소중하게 생각하느냐 안냐에 따라서 달라져.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나랑 친척이냐 아니냐, 친한 친구냐 아니냐, 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이 사람이 나한테 어? 이 뭐라 그래 그랬다가 네? 잔치하는데 비용을 얼마나 더 이렇게 도네이션을 해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즉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인간을 사람마다 그 가치를 매겨가지고 나하고 얼마나 친하냐, 친하지 않느냐, 혹은 뭐 얼마나 가깝냐, 가깝지 않느냐에 따라서 분류를 해가지고 사람을 대해요. 근데 그게 뭐 이상한 현상은 아니고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에요. 그런데 하느님은 다르시다. 하느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뭐 능력, 재주, 돈, 뭐 관계없어요. 하느님에게는 나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나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때로는 이제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게 돼가지고 열렬하게 사랑할 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너이기 때문에 중요해. 너는 너이기 때문에 너로서 중요한 거야. 네가 잘생겨서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돈 많아서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이뻐서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너이기 때문에 중요해. 네가 약점이 있어도 그 약점조차도 나는 나에게는 소중한 거야. 너이기 때문에 중요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건 한 50%는 뻥입니다. 상대방 꼬시라고. 근데 하느님에게만큼은 정말 그래요. 정말 나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뭐라 할까, 하느님 앞에서 나는 누구랑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느님은 나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나로서 이렇게 하느님과 1대1의 관계를 맺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내 나름대로의 어떤 성숙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내가 나름대로 노력할 때, 어떤 사람은 신앙이 이렇게 높이 떠올라갖고 나는 신앙이 겨우 요거밖에 안 되지만, 요거밖에 안 되는 신앙도 하느님께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동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애써 노력했기 때문에 그게 가치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숫자로 하기 쉽게 하려면 나는 100만원 갖고 있고 옆 사람은 1000만원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하느님은 1000만원 갖고 있는 그 사람이 더 가치 있는 게 아니라 100만원 갖고 있는 나도 1000만원 갖고 있는 그 사람이랑 똑같은 중요성을 두고 우리를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 인간을 보고 평가하는 것과 하느님이 우리를 봐주시는 것하고 전혀 다른 거죠. 사람들은 흔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이, 나 같은 사람 한 사람 뭐 성당에 안 나가도 뭐 누구 하나 신경 써주는 사람도 없는데, 뭐 또 성당에 나가도 누구 하나 나한테 반갑게 맞이하면서 아이고 오셨어요 하고 인사해 주는 사람도 없는데, 뭐 본당 신부도 날 보면 보는 척만 하고 뭐 인사도 안 하는데, 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그런 느낌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느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하느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한 거예요. 다 소중한 거예요. 그것도 똑같이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나이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이라면 다른 건 다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 성당 나가려고 그래도 암게 꼴보기 싫어서 못 나간다, 이것도 핑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핑계밖에 안 되느냐, 하느님은 나를 내 나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내가 성당에 와서 하느님 당신을 찬미하기를 찬양하기를 바라시는데, 또 나에게 어려운 일을 부탁하길 바라고 나와 함께 있기를 바라는데, 내가 애꿎은 옆사람 초계되고서 아, 나 저 사람 때문에 안 나가요 그러면, 하느님은 저 사람 때문에 안 나가는 나의 사정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왜 안 나오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핑계도 어떤 부실도 하느님 앞에는 다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이기 때문에 소중하고 성당에 우리 성당에 요즘 한 300명 정도 나오는데 299명이 매일매일 주일미사에 매주 주일미사에 꼬박꼬박 나온다 하더라도 나 한 사람이 안 나가면 나 한 사람 안 나오는 것 때문에 주님은 100% 기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100% 기뻐하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나도 성당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인간적으로 볼 때 300명 중에 299명 많이 나온 거지 뭘 그러냐. 그건 우리의 판단이에요. 우리의 판단. 300명 중에 299명이 구원되면 됐지. 한 사람 구원 안 돼도 된다. 확률로 보면 굉장히 높은 확률이죠. 그리고 인간들의 판단 기준에 의하면 그건 대단히 훌륭한 결과입니다. 그렇지만 하느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느님께는 마지막 남은 그 한 사람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비유를 주셨어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는 말하자면 그거 뭐 잃어버려도 괜찮지 뭐 그거 잊어버렸다고 대세에 지장을 주는 것도 아닌데 그러나 하느님께는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조차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점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점을 명심한다고 하고 이 점을 정말 아 그게 맞는 이야기다라고 깨닫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그렇게 쉽게 그렇게 별로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이유를 가지고 신앙을 쉬거나 아니면 신앙을 포기하거나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죠. 아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는데 몰라서 그러는 거는 뭐 몰라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아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느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문답으로 가겠습니다. 문답에 보면 신앙은 무엇입니까? 35쪽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신앙이란 당신을 계시하시는 하느님께 인간이 인격적으로 온전히 귀의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또한 하느님의 계시를 지성과 의지로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느님의 계시를 받아들여 하느님께 귀의하는 신앙은 또한 의식적이고도 자유로운 신앙 인간 행위입니다. 네, 이게 무의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의식적인 행위라는 겁니다. 내가 의식을 하고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끌려서 하는 게 아니라 최면에 걸려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의식적으로 내 인격적인 동의를 얻고 내가 하느님을 믿겠다라고 결단을 내리고 내가 거기에 동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례받을 때 여러분은 교회에서 무엇을 청합니까? 신앙을 청합니다. 신앙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줍니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사실 가끔 의문이 드는 게 예비자 교리를 마치고 그런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그런 마음속에 그런 다짐을 가지고 그걸 예 신앙을 청합니다. 예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라고 대답할 수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사실 어떤 때 보면 그게 결혼식에서 이 사람을 당신 남편으로 맞아들어 뭐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병들거나 뭐 어쩌거나 뭐 평생 사랑할 것을 뭐 약속합니까? 예 약속합니다. 그 약속했는데 왜 이혼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형식에 밀려가지고 혹은 격식에 밀려가지고 그냥 예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뭐라 그럴까 꼭 나쁘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는 게 그 이후로 또 철이 들어가지고 그 뜻의 의미를 잘 깨닫고 그래서 자기가 비록 먼저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것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도 결혼할 때 결혼의 의미를 다 알고 깨닫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전 책임을 다지겠다는 마음으로 이해하고 대답했어요? 안 그렇잖아요. 그냥 아니요 하면서 파트너하기 때문에 거기서 사람들 앞에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하고 막 결혼 파탄 날까봐 그냥 어쩔 수 없이 마음에 내켜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마음에 안 내켜서 네 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이혼하지 않고 계속 사는 이유는 뭐예요? 그때 우리가 했던 약속에 대한 책임도 있고 그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였는가 하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거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잘 뜻을 모르고 예 하고 얼른 대답했지만 살다 보면서 아 신앙이 이런 것이구나, 하느님께 약속을 다 하는, 약속에 대한 책임을 다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해나갈 때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36쪽에 있습니다. 36쪽에 두 번째 챕터에 보면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보증이며 보이지 않는 실체들의 확증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인데 정말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느님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어떤 때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해봤는지 모르지만 어떤 때는 저는 이런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정말 성당에 보면 열심히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열심히 한 사람은 정말 하느님이 특별히 사랑하셔가지고 하는 일이 모두 다 잘 되고 돈도 잘 벌리고 그냥 모든 잘 돼가지고 주위 사람들이 막 부러워가지고 나도 좀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모범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표본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그런 유혹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눈에 보이는 성공 때문에 더 열심히 해주고 그렇다고 하면 글쎄요, 가치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느님께서 이렇게 뭐 조금 이렇게 잘했다 그래서 금방 칭찬해 주시고 또 조금 못했다 그래서 금방 벌 주시고 그런다면 과연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 아마 나도 몇 번쯤은 벌써 죽었어야 마땅한 그런 사람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하느님은 우리를 전체로 보시는 거예요.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를 다 보시고서 하느님이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시는 거지 달락달락 끊어가지고 어느 순간에 좀 잘했다고 해서 금방 칭찬해주시고 어떤 때 못했다고 해서 금방 벌주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느님은 우리의 인생 온통 전체를 두고 나중에 평가하실 거라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하느님이 평가하시기 전에 아마 우리가 스스로 깨닫게 될 겁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은 가려서 하느님을 뵙지 못하지만 나중에 하느님을 맞대고 보리라, 하느님 누구신지를 맞대고 보리라, 그런 성경구절이 있는데 저는 그 성경구절을 하느님의 형체를 보거나 이랬다기보다는 지금은 자기 스스로를 변명하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미화시키거나 혹은 그렇게 자기를 잘 두둔하는, 스스로를 두둔하는 그런 것 때문에 자기를 자기가 스스로 잘 못 봅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장 모르고 있는 게 자신일 수도 있어요.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자기 자신조차도 자기를 잘 모르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그 순간에는 아마 정말 나의 스스로의 모습을 하나도 꾸밈없이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이렇게 생겼으면 이렇게, 저렇게 생겼으면 저렇게, 이렇게 이런 짓을 했으면 이런 짓을 해 남는 그 모습, 변명이나 뭐 그때 상황이나 뭐 이런 거 없이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를 딱 볼 수 있는, 나를 내가 볼 수 있는 상태, 그게 오히려 하느님을 맛보는, 바라보는 상태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때는 변명의 여지도 없고 아마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판단하게 되고 자기가 갈 길을 선택하게 될 것 같아요. 누가 하느님이 너 이쪽 갈라주시기 이전에 나는 저쪽에 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이쪽으로 가게 될,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지 중요한 것은 정말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사과까지 조금만 나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나가는 이유는 다음에 5과 6과를 다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사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은 사도신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도신경 우리가 알다시피 전능하신 천주성부 천재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이렇게 되는 사도신경인데, 사실은 요새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우리가 바치고 있습니다. 지금 표준으로 나와 있는 것은 사도신경이지만 사도신경이 가장 폭넓게 알려져 있고 또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하는 구도지만, 그 다음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니케아 공의회라는 것하고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라는 두 공의회에서 그 우리의 신앙을 정리해가지고 기도문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하는데, 그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은 우리를 서방교회라 그래요. 서방 가톨릭교회를 서방교회, 동방교회가 있어요. 그 동방 가톨릭 동방교회에서도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함께 그 유지하고 그것을 보관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경은 우리만 고백하는 신경이 아니라 서방교회 동방교회가 함께 그 신경을 고백하고 그 신경을 쓰고 있다, 전례에 쓰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오래된 신경이고 또 오래된 고백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고백 기도문을 우리가 특별히 신앙의 해를 맞이해서 특별히 더 상기시키면서 그 신앙 고백을 특별히 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39쪽에 보겠습니다. 신경. 뭐, 여기 보면, 믿을 신자에다가 경은, 경서, 뭐, 그런, 경전 할 때의 그 경자. 그래서, 옛 교리 문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을 교리는 무엇이뇨? 믿을 교리는 대충 사도신경에 실려있는 것이니라. 예. 옛날 교리 문답은 짧지만, 참 대단히 심오한 것 같아요. 믿을 교리가 무엇이냐? 믿을 교리라는 건 믿을 교리다. 이렇게 대답했을 텐데, 대충 사도신경에 실려있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무엇이냐 했을 때, 우리가 매 주일마다 고백하는 것처럼 전능하신 천주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믿나이다로 시작해가지고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로 끝나는 바로 이것이 사도신경인데, 그 안에 보면 성부이신 하느님에 대한 신앙, 성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그 다음에 성령께 대한 고백, 또 하나 우리가 그 성령으로 인해서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셨다는 그 사실, 그리고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는다고 했는데, 이것은 교회의 전통을 믿는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는다라는 이 한 줄의 안에는 교회의 모든 역사와 교회의 모든 전통과 교회의 모든 전례와 그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가톨릭을 통해서 엄연히 내려오는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신경 가운데 특히 사도신경과 니케아 콘스탄티노플스 신경이 가장 중요하다. 사도들의 신앙을 충실히 요약하고 있어 사도신경이라고 일컫는 이 신경은 사도들의 으뜸인 베드로 사도좌가 있는 로마 교회가 간직하고 있는 신경이므로 가장 큰 권위를 지닌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또한 매우 중요하다. 초기에 두 공의에서 나온 신경이며 동방과 서방의 교회가 다 같이 간직하고 있어 큰 권위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신경은 크레도라고 말하는데, 믿습니다, 믿나이다, 그런 이름으로 불리는 거죠. 여러분들 요새 주일날 그 믿나이다라는 노래 노래로서 이제 부르고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믿음에 대한 고백이고 믿음을 고백하는 신경입니다. 믿나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느님의 이름은 무엇일까? 구약에 밝혀진 대로 야훼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야훼라는 이름을 쓰지 않는다고. 야훼라는 게 하느님의 이름이에요, 이름. 이것은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버님의 한자를 함부로 부르지 않잖아요. 물론 남이 나에게 불렀을 때는 김과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하지만 아들이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아무개 이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그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느님의 이름이 야훼인데 개신교에서는 여호와라고 하죠. 여호와. 근데 정확한 발음은 여호와 그런 그 정도의 발음인데 우리는 그걸 이제 표준 한국 표준 말 표기에 의해서 야훼라고 표준을 하고 개신교에서는 여호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뭐 그렇게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야훼나 여호와나 같은 같은 말하자면 이름인데 그 외국어 표기법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외국어 표기법이 좀 달라가지고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여호와라고 하고 우리는 야훼라고 해서 그분이다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훼의 이름을 안 부르기 때문에 우리들도 야훼라고 안 써요. 옛날에는 야훼께서 이렇게 썼죠 성경에. 아니에요?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야훼라고 나와요. 지금 새로 우리 번역한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요? 주님이라고 나와요. 주님이라고. 그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야훼라는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겠다라는 말하자면 예의상의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 성경에서 주님이라고 말하는 주님이라고 번역된 것은 야훼라는 말로 알아들으면 될 거예요. 주님. 옛날에 그걸 야훼라고 표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주님이라고 표기한다는 것을 잘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이름은 모세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이름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죠. 모세가 이제 그 야훼 하느님이 떨기 나무 아래에서 이제 모세에게 나타나가지고 모세야 모세야 너는 이제 이집트 땅에 가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구출해 내라 하니까 제가 무슨 재주가 있어서 거기 갑니까? 그리고 제가 거기 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내 이름은 있는 자 그다. 나는 나다.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하느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물론 계시를 내리시고 하느님의 존재를 알려주셨지만 모세를 통해서도 직접 자기의 이름까지 알려주시면서 있는 자 나다 그렇게 이야기하심으로써 하느님이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느님을 찾아내고 하느님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먼저 인간인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고 당신을 알려주셨어요. 그러갔다가 우리는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시. 그래서 계시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고요. 흔히 사람들은 계시 그러면 무슨 나라의 운명이나 개인의 운명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는 것을 계시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계시가 아니에요. 그건 계시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그것도 예언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을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계시에는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공적 계시라는 게 있고 사적 계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공적 계시는 이미 끝났고 오늘날 사적 계시가 계속되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구분해 내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은 개인의 착각이나 혹은 조작에 의해서 마치 자기가 사적 계시를 받은 것처럼 이렇게 발표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교회 당국에서는 오랜 기간을 두고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계시에 대한 조사를 하죠. 예를 들면 어디에 성모님이 발행하셨다 그러면 바로 아 성모님 발행하셨다 야 하는 뭐 교회에서 인정해 준 게 아니고 아주 오랜 시간을 두고 면밀하게 살펴보고 현지 답사를 하고 검사를 하고 그래서 아주 오랜 시간 후에야 그것이 계시였는지 안 계시였는지를 밝혀줍니다. 예를 들어서 그 공적으로 인정된 건 어디가 있죠? 파티마, 루르드 뭐 그런 이제 몇 군데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 궁금한 거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디죠? 요새 메주고리는 어떠냐? 메주고리는 아직 교회에서 공식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는 객관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계시도 계시가 있을 때 단방에 그냥 계시다 이렇게 결정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우리는 그것이 정말 기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주교님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절대로 못 가게 하는 분도 계시고 뭐 그냥 가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런 거 할 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교회의 교도권에 순명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순명하지 않게 되면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고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간다는 이야기는 마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잘려져 나간 포도나무처럼 잘려져 나갔어. 포도나무가 줄기에서 떨어져 나가고 잘려져 나가면 어떻게 돼요? 말라버리죠. 근데 신기하게도 정말 그래요. 정말 교회로부터 파문당하고 잘려나간 사람들 치고 끝이 올바른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 당분간 뭐 때로는 주교님 혹은 누가 박해라더라도 그 안에 있으면서 박해당한 사람들은 나중에 성인이 됩니다. 성인들 치고 또 교회에서 박해 안 받은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성인들의 말이라든지 또 그분들의 행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 이상이고 초월적인 그런 일들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초월하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신기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고 그 혼란으로 인해서 좋은 결과도 있죠. 좋은 결과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키워주고 또 자신들의 잘못 산 삶에 대한 회개를 불러일으켜가지고 어느 날 망나니가 정말 굉장히 열심한 사람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그런 건 굉장히 순기능이고 좋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거기에 심취돼가지고 마치 그런 것들을 교회의 어떤 전체 안에서 그것을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사적으로 들어가요. 사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항상 그 끝에는 마귀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보면은 그 오상의 비호성인 여러분들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오상의 비호성인이나 여러 성인들도 보면은 일단 감금도 시켜놔보고 막 여러 가지 교회에서 사람들 못 만나기도 하고 하다못해 성무 정지 그러니까 미사를 드려도 혼자는 드릴 수 있어도 사람들하고 미사 못 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진실이라는 게 밝혀지게 되면 교회에서 그것을 공식으로 선언을 하게 되고 선언을 하게 되면 그것은 이제 정식 인정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인내하면서 기다렸던 사람들은 다 성인 품에 오르고 다 이렇게 하지만 중간에 아니야 하고 뛰어나갔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그 끝이 좋았던 사람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아직 뭐 다 알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혹시 모르겠는데 그런 분도 계셨는지는 내가 찾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정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서 잘려져 나가면 그 가지는 물이 마르듯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순명하는 것. 그래서 그 순명을 인내와 또 끈기를 가지고 기다릴 때 거기에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이 진정한 어떤 가톨릭의 어떤 정신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모세를 통해서 나는 있는 나다 뭐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훼라는 이름 대신에 우리는 주님이라는 이름을 그렇게 사용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 아우스티노 성인의 말로서 이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요 후반부부터 하겠는데요. 거기 40쪽에 맨 끝에서 네 번째 줄에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해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그 공감을 하게 되는 말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면 더 이상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극히 작은 부분을 알 뿐이에요. 그리고 아마 말로서 온전히 설명될 수 있고 말로서 온전히 다 설명될 수 있고 이해될 수 있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하느님이라면 아마 그것은 이미 하느님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어떠냐면 늘 답답하고 좀 하느님이 누구신지 늘 좀 애타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우스틴 성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는 편안한 안식이 될 때까지는 결코 잠잠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에 대해서 완전히 만족할 수 없다라는 뜻도 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완벽할 수가 없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의 과정에 놓여있고 그 과정 속에서 때로는 내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내가 어떤 의심에 빠져들 때도 있고 인간적인 오류를 범할 때도 있고 여러가지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거에 실망하기보다는 오히려 나를 온전히 이끌고 계시는 그 하느님께 의지해서 그분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또 하느님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알아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근본적인 궁금증은 하느님을 향한 목마름은 온전히 해소되거나 해갈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진척을 이루게 될 것이고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앞으로 나갈 때마다 하느님의 모습을 좀 더 가까이서 또 더 많이 이해하고 느끼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제 경제에 이르게 되면 아마도 더 이상 하느님에 대한 어떤 그런 의혹, 의심 이런 것이 없이 정말 온전히 하느님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하느님의 존재를 내 온 존재로서 느끼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일치의 단계가 우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나오는 그런 성부 하느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느님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혹시 뭐 궁금한 사항 있으면 네, 오늘도 여전히 제가 너무 완벽하게 설명을 잘해가지고 궁금증이 없는 걸로 알고 마친 기도는 영광성으로 마치겠고요. 강독 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모두 일어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감사합니다. 다음 화요일에 뵙겠습니다.